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의 세계를 깊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호의를 베푼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에게 그 같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감정이 그렇게 그 좋지를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 이렇게 여기 있어요. 신성모독자라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아예 그 이단자 취급을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근데 그런 말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높이는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에게 율법을 어기는 율법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법을 어긴 예수님에게 분노를 했죠. 분노하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온전한 유대교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얘기한 대로 그 이단자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으로 이제 여겼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의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왜 식사 자리에 초대해 있는 정확한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이 39절에 오면 뭔가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 39절에 오면 바리새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0절에 오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이제 선생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를 또 선지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선생 또 선지자 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은 자기도 유대 사회에서 선생의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선생으로서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자, 어떤 이런 마음에서 그런 취지에서 예수를 초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다고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초청한 호의를 그냥 베푼 여기에 불과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결국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바리새인처럼 단지 호의를 보여주는, 예수께 대적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냥 호의를 보여주는 그런 수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좀 오늘 이 본문을 흘러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이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또 내가 나에 대해서 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좀 추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기초적인 그런 문제 같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 이 사실을 여러분 추적을 해서 그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의미를 알았을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위치에 어떤 마음으로 죽게 나와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뭔가 더듬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국교회 신자들이 간과해버려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보면 교회마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 하면 교회에 나오면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흥분 생활하면서 정말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증거물로 말하기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명확한 걸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건 명확하지 않는 걸 자꾸 붙들면서 그게 마침내 믿음의 증거물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그 현대교회인들의 어떤 큰 착각이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믿음의 어떤 중심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어떤 헌금과 교회 봉사와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증거되는 게 전부 얘기냐 그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물이 그런 게 전부 얘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모습의 어떤 교회 생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본질적인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맹이가 있죠. 그 알맹이가 빠진 채 껍데기 이것만 붙들면서 내가 믿음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 없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헌금 생활 충실하고 또 봉사 열심히 있다고 해도 내가 주의 세계에서 주께 다스림 받는 믿음의 세계 들어와 있노라는 그런 말 우리가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걸 팽개친 채 우리 겉만 맴돌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단지 예수께 내가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고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와 앉았을 때에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다 그걸 알고 쫓아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이제 가지고 찾아온다는 얘기죠. 죄를 지은 여자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그 동네에서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이거나 또 아니면 창녀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니까 그 동네에서 어떤 대접받고 살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죠. 근데 그런 여인을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죄 지은 여인을.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호의를 보였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 인간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고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대하는 것. 이건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인간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차별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 이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에 대해서 큰 우월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 세리나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저분한 사람, 정말 가까이 한 나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하고 멀리했던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 유대 사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그 예수께 와가지고 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그 젖은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 이걸 바리새인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거니까 물리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빚을 탕감하는 얘기를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그 둘 다 빚을 다 탕감했을 때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 그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것이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여인의 그 각기 다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결국은 제3의 문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이고 그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너희는 큰 죄를 지었고 바리새인 적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가 얼마큰가를 아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너는 그 죄를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그 예수원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걸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예수를 믿는 것이겠어요?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죄 지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 비유대로 하자면은 그 여인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 그 말입니다. 많이 탕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인은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죄가 내 큰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 죄를 사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기가 뭔가 더 애매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뭘까? 참 애매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도 아니한데 여인처럼 뭐 내가 예수께 나가 눈물 흘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머리털을 닦지도 못하고 향인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릇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다가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사랑하구나 뭔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단 말입니다. 애매하죠. 일단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께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예수의 머리에 감람유, 사디산 기름조차도 붓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어떤 그 생각, 의식구조 그 자체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호의를 가지고 초점을 하긴 했지만은 바리새인에게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살아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앞에서 고개 숙일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님이면 나도 선생이다 그것입니다. 발 씻을 물을 대령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예수 당신이 나보다 위에 있어 나 높은 자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도 당신 같은 사람, 같은 동률에 있는 위치인 사람의 것입니다. 네가 선 나도 선생이라는 것이죠.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보이긴 했지만은 예수와 같은 위치에서 호의를 보이고는 그게 바리새인 그 속성이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은 내가 예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위치에 있다. 이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죠. 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위치에 있어. 난 그런 인간밖에 안 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자기를 실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위치에 있다. 그 얘기는요. 상대방 예수님이니까 얼마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는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있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인데 하나님인데 그 예수께 고개 숙인다고 해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뭐 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문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건 굴욕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고개를 숙인다 이 얘기는 상대방이 가진 것 때문에 그이는 굴복하는 그런 비굴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예수께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나는 인간 아니고 당신 신이야. 이런 위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고 당신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고개 숙인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느냐? 너도 나도 같은 그런 존재지 않느냐? 어떤 이런 의식이 살아있다면은 과연 그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옛날 말로 뒷꿈으로 호박씨 간다. 이런 것과 또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요 예수를 초청한 호의를 보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 죄지은 여인이 등장함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죄지은 여인 등장을 해서 그 여인에 대한 그 바리새인의 태도, 그 마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사람 찾는 사람이고 그 속에는 어떤 자기의 그 가치성에 팔팔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 문제는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걸 통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에요. 결국에는. 여인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죄 지은 여인을 배척을 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 더러운 너와는 함께 뭐한다는 얘기죠. 함께하면 내가 지저분해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죄로부터 불의한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짐으로써 죄와 상관 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생각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에 그 하는 말 가운데에 흔히 하는 것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런 말 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를 데려오면은 쟤 공부 잘하니? 뭐 이런 걸 또 뭐 많이 묻지 않습니까? 공부 못한다 꼴 둘이 지고 반에 꼴등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안 사겠으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내 아이가 나쁜 나이에 어울리면은 내 아이도 나쁜 나이로 낙이 찍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고 또 착한 아이 어울리면 착한 아이 여기일 거라는 거죠. 우등생과 어울리면 내 아이도 공부 잘한 아이로 뭔가 취급될 것을 여길 것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이해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비교하면서 행실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함께 행실이 좋은 사람으로 역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에 가까이 함으로써 나도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식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초청을 했지만은 죄 지은 여인을 배척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또 선생으로 여김받는 예수를 초청해 삼게 하는 것으로 나도 예수와 같은 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모임에 제주인이 끼어드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소위 물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구조가 살아있다는 것,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은 할지언정 죄가 크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이고 결국 바리새인처럼 진심으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그 얘기는 이 죄 지은 여인의 어떤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어떤 예수를 필요로 한 정말 절실히 예수를 우러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냥 그게 믿음의 수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정말 큽니다. 정말 믿음의 오해가 너무너무 깊고 커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도 교회에서의 나의 실천적 행동으로만 내 믿음을 확인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있어. 이렇게 확인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믿음의 여부는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실천과 행동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만약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만남에 죄 지은 여인이 끼들지를 아니했다면 바리새인 어떤 사람 비춰졌겠습니까? 예수를 초청을 하고 함께 어울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바리새인도 뭔가 예수와 같은 길에 있는 것처럼 비춰졌을 거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과도 뭔가 다르구나. 이 다른 바리새인은 다 예수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호의적이구나. 그도 같은 편이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편이라죠. 그러나 여인이 뛰어들고 그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 생각이 드러남으로써 역시 바리새인은 예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드러나게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깊이 좀 그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요.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 단지 친분적 관계가 전부가 아니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상호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게 한다. 서로를 알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차별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될 수 없는 게 신의 관계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구분된다면은, 그건요,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아, 이런 것으로만 구분될 뿐이에요. 이것은 누가 더 죄사함을 많이 받았냐. 그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많이, 크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멀리하고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될 거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길을 쓰고 죄와 멀어지려고 했고 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의 얘기를 하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하나님에 그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고 유대인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로 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의 길에 있고 그 죄가 크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게 예수는 필요한 분이다. 그 원함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뭘까요? 이 현대교회가 교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교회가 자꾸 사회에서 쓸모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있어요. 큰 오해거든요. 이 교회가 사회에서 쓸모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그만큼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근데 많은 교인의 교회 그런 걸 요구해요. 뭔가 기능적인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다니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나 또한 그런 교회 다닌다. 이런 것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뭔가 그럴듯한 사회에 뭔가 쓸모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교인들은요. 교회가 교회만으로 존재하는 게 못마땅히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 사고란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사회에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교회 본질도 아니, 정성도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을 서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오십니까? 교회는 이유가 쓸모있는, 가치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길을 잘못 찾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것은요, 정말 진심으로 절실하게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에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바로 제사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모두가 문제에 있는 그런 엉터리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를 필요로 해서 모이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걸 간과해버리면 말한 대로 자꾸 교회가 기능적으로 흘러갑니다. 기능적으로만. 사회에 쓸모있는 그런 교회를 자꾸 존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뭘 할까?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도움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교회의 본질로 정체성으로 여기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됨이 그런 것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닌 말로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쓸모있는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쓸모있었습니까? 병자들에게 쓸모있었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근데 자기를 정상적으로 여긴 사람들에게 예수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었죠. 자기들 일을 해방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 사람들 손에 의해 제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교회가 이 사회에 쓸모있는 그런 교회에 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걸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건 팽개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적게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에 쓸 모이는 일을 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요, 이 사회적인 신분, 조건이 개입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그걸로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사회 어떤 사람이냐?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난 교회에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요구가 됩니까? 그건 됐고. 혹시 사회 무슨 일 합니까? 이런 데 관심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복을 모른다. 네가 본 당신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판단 우리 몫이 아닙니다. 네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면서 다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 믿음이 없다 이걸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고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고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찾고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벽이 다 무너지고요. 모두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들을 전혀 안 하죠. 이게 없이 예수를 부른다면 그건 단지 예수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나를 돋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일 뿐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해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자는 것이에요.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에게 주신 마지막 말이 평안입니다. 원래 여자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창녀로 살았다면 다른 사람 인간관계도 전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외톨이로 무시받으며 조롱받으며 저렇게 살았을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이 여인의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평안은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사함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모인다면은 이 땅의 조건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모두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런 신으로 모였다면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인처럼 죄사함 많이 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더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지금 함께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생상에 증거되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주를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저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많이 보일 거, 그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마음에 들을 수 없는 죄의 덩어리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하시고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모든 일을 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절실히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함께한 모든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것이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한다. 생생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많이 죄사함 받은 그러한 신자로 주를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 생생히 증거되는 그런 데까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이 들여다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죄 지은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준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저 우리 예수께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성도를, 형제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내 마음 받아들이면서 용납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